누가복음 67번 메시지 희년 네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희년의 축복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메시지에서 희년의 두 가지 주요 축복 중 첫째가 기업을 잃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로 돌아가는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소유가 되고자 하셨지만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희년은 사람을 그의 기업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이끕니다. 이제 계속해서 희년의 둘째 주요 축복을 보기로 합시다.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케 됨. 희년의 둘째 축복은 자신들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이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의 예표에 의하면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나 가난하게 되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욱더 가난해지면 자기 자신까지 팔았습니다. 그 자신을 잃었으므로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판 사람은 자신을 구속하려고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희년의 해가 이르기 전에 자신을 구속할 수 없으면 희년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것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이 희년인 제50년에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5장의 묘사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묘사는 사람이 타락의 때로부터 자신을 노예, 특히 죄의 종으로 팔았음을 가리킵니다. 비록 사람이 자신을 구속하려고 했어도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 시대와 인간 통치 시대와 약속 시대와 율법 시대에는 사람이 자신을 구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제50년으로 예표된 은혜 시대가 왔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이 시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은 타락한 사람이 죄에게 종으로 팔렸음을 계시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희년은 타락한 사람을 죄에서 해방합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희년은 또한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희년을 제50년으로 정한 의미. 희년을 제50년으로 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보기로 합시다. 레위기 25장 8절은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의하면 사람들은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8절에 일곱 안식년, 곧 일곱 번의 7년이 또한 일곱 일해의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일해, 곧 7일의 기간은 완전한 과정을 상징합니다. 그 예로 하나님은 7일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일의 7일은 완전한 과정을 가리킵니다. 한 일회가 완전한 과정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도 한 일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일회는 무교절로 상징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는 무교절이 7일 동안 계속되었음을 봅니다. 출애굽기의 라이프 스타디에서 우리는 무교절의 7일이 우리가 구원되는 때로부터 우리 몸이 구속되는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전 과정을 상징함을 지적했습니다. 희년은 한 일의 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곱 일의 후에 있었습니다. 물론 일곱 일의 다음 해는 제50년, 7년간의 여덟 번째 일의 첫 해였습니다. 성경에서 여덟이라는 수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 주의 첫날인 제8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원칙과 일치하여 7년이라는 각각의 새로운 일해나 기간의 첫 해는 제8년이었으며 이 제8년은 부활의 해로 간주됩니다. 희년은 일곱 번째 제8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제8년, 제50년이 7배의 부활을 가리킴을 의미합니다. 희년이 제50년으로 정해진 원칙은 오순절날이 제50일로 정해진 것과 동일합니다. 희년의 해가 일곱 번째 제8년이었듯이 오순절날은 일곱 번째 제8일이었습니다. 일곱 과정의 날들이 지난 후 오순절날이 이르렀으며 일곱 과정의 해들이 지난 후 희년이 이르렀습니다. 희년을 소중히 여김. 이제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체험에 적용해 봅시다. 희년의 해가 일곱 번의 완전한 과정의 해들이 지난 후에 왔듯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몇몇 과정들을 거친 후에야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생의 초기인 청년 시절에 구원받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긴 과정들을 거친 후 구원받는 것에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로서 50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는 많은 과정들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친 후 구원받을 때 그는 참된 희년을 체험합니다. 희년이 오기 전 일곱 일회의 해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여러 해 동안 그는 자신을 구속하려고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음 전파를 통해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미워하고 경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는 희년의 해방을 누립니다. 인생의 초기 12살쯤에 구원받은 사람은 희년의 의미를 많이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많은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희년이 있든지 없든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과정들을 거친 사람은 분명 희년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더 빨리 구원받을수록 더 좋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나의 초점은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더 나중에 구원받을 때, 어릴 때 구원받은 사람보다 희년에 대하여 더 큰 누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6살에 구원받은 소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인생에 있어서 한두 과정도 채 거치지 않은 까닭에 희년에 대한 많은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과정들을 지내온 사람은 구원받은 것 자체에 대해 많은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내 말을 오해하여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다려서 구원받도록 권하려 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천연에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릴 기회를 갖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이 천연에 구원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늦게 구원받은 사람은 희년에 관하여 더 큰 누림을 얻을 기회를 얻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거나 자신을 노예로 팔아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사람은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희년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아무 즐거움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소유와 자기 자신을 잃은 사람은 희년에 기뻐 날뛸 것입니다. 더 많이 잃어버린 사람일수록 희년의 나팔 소리를 더 많이 즐길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희년의 누림에 관하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초점을 예증하는 그런 체험을 가진 한 형제를 만났었습니다. 이 형제는 구원받기 전에 40여 년 동안 아편 중독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구원받았고 아편 중독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참된 희년이었습니다. 이 형제는 항상 자신의 사진 두 장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아편 사용자는 창백하고 영양 부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건강하고 튼튼했습니다. 간증할 때 그는 이 두 장의 사진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어느 쪽이 더 좋으냐고 질문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사진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형제는 이 두 장의 사진의 의미, 곧 한 장은 그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는 희년에 관한 참된 간증을 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매우 어린아이일 때 구원받은 어떤 사람은 아편 중독자였던 그 형제가 간증한 그러한 희년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구속하려고 애쓴 인생의 전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희년의 즐거움에 대해 말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보다 뒤에 구원받은 것의 좋은 점은 희년의 누림입니다. 희년인 제50년은 일곱 미래의 해 뒤에만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인생의 과정들이 완성된 후에만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축복이 희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 과정 속에서 그의 소유를 되찾으려고 자신을 노예로부터 구속하려고 노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되찾거나 구속하지 못합니다. 희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소유로 되돌리셨으며 우리를 굴레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나는 19살에 구원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는 선하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기독교 안에서 양육되었고 성경을 배웠었습니다. 마땅히 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선해질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노력도 했지만 그분께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희년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희년의 누림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날 나는 희년의 풍성한 누림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소유이신 그분께 돌아왔으며 나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복음의 두 가지 큰 축복. 우리는 희년의 두 가지 주요 축복이 우리의 소유로 돌아오게 되는 것과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신약에서 이것들은 복음의 두 가지 큰 축복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소유이신 그분께로 되돌리셨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노예 상태로부터, 특히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죄의 속박은 가장 악한 속박입니다. 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방면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에서 자유케 될 때 그는 또한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죄에서 해방될 때 우리는 또한 율법의 노예로부터 해방됩니다.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나의 소유, 즉 나의 양식과 집과 의복과 교통수단으로 누림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속박에서 해방되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의 종으로부터, 율법과 종교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희년의 축복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러한 이해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해와 더불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책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비유들과 사례들에서 우리는 희년의 축복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서 사랑 구주께서 선포하신 희년이 다음의 모든 장들을 지배하는 원칙임을 인식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희년을 누려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희년을 누릴 때 우리는 나가서 희년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며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는 때요, 지금이 그들이 그들의 소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요, 모든 종류의 종노릇, 굴레, 혼란으로부터 해방될 때임을 말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돌아오고 굴레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롭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은 희년의 나팔을 부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속한 희년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희년의 축복을 누리고 나서 희년을 복음으로 울려 퍼지게 하기 바랍니다.